네, 오늘은 교리 아니고요. 아, 그냥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이제 종말에 대한 내용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다음 제가 서게 될 때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이제 토요일마다 저희들은 제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 그 이단 대책이라서 토요일마다 저녁 7시에 그 이단 대책 위원들과 이제 성경 공부를 합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교리도 하고 이제 지금은 성경 통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창세기 끝내고 이제 뭐 출애굽기하고 쭉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이제 목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주변에 지금 이제 신천지가 나타났다고 저보고 좀 와달라 그래가지고 급하게 이제 좀 나갔습니다. 나갈 때 그냥 나가지 않고 이 성경책 하나 들고, 그다음에 히브리어 헬라어 있는 원어 성경을 들고 두 권을 들고 나갔습니다. 나가서 그 신천지 분에게 이제 제가 헬라어 성경으로 조금 이렇게 읽어 주려고 그랬더니 저보고 교만하다고. 그래서 내가 왜 교만하냐고, 성경이 이 언어로 쓰였는데. 예, 그랬더니 그 번역된 거 아니냐 그래요. 그 헬라가 뭘로 번역됐냐 그랬더니 그 히브리어로 된 거를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하지 않았냐 그래서 제가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신천지가 무식하다는 소리 듣는 거라고. 그러니까 헬라어를 도대체 어디에서 번역했는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 제가 보니까 이제 듣긴 어디 들었습니다. 구약을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은 구약에 있는 성경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생각할 때 신약도 히브리어로 기록했다가 헬라어로 번역을 한줄 알고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잘 정리해드리고 신천지하고 이제 길거리에서 만나면 대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이제 한참 실갱이 하다가 우리 성도들을 지나가는 성도들 붙들고 자꾸 전도하려 그러니까 제가 만나서 이제 좀 이렇게 그냥 가라고 그러고 제 연락처를 줬습니다. 연락처를 줬고 그래서 일대 백도 괜찮다. 신천지 100명 데리고 와도 괜찮으니까 연락을 주고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성경을 잘 풀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했는데 아침에 이제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와가지고 그 카톡으로 제가 전화번호 줬으니까 이제 저장을 해서 저도 저장을 했습니다. 그분 거 저장했고 그래서 왔는데 쓸데없는 신천지 정보를 자꾸 보내가지고 제가 이제 읽씹하고 있습니다. 읽고 씹고 있는데 내일 아침부터 제가 원어 성경을 계속 보낼 참입니다. 보내서 자기들이 모르고 있다는 걸좀 이제 깨달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자신감이 여러분 대단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 저를 만났을 때 그분이 너무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제가 당황스러웠어요.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데 자신감 하나는 충만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들 만나면 이제 일단 피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잘 모르니까요. 근데 피하는 게 사실은 뭐 성경을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가장 그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 그게 저희들이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오늘도 이제 저와 함께 보는 이 본문이 요절로 여러분들이 잘 암송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바울은 이 글을 도대체 어느 시점에서 왜 기록했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죠. 그냥 모든 정황을 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이걸 요절처럼 딱 떼서 성경은 우리에게 평소에 되게 유익하고 잘 배우고 또 신앙생활 잘하는 데 되게 유익하다라는 정도로 봐도 되지만 그러나 바울이 이 글을 쓰는 정황이 어떤 건지 잘 알고 나면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하는 태도가 조금 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글을 로마 감옥에서 첫 번째 변론이 끝나고 두 번째 변론이 끝나고 난 이후에 죽음의 그 형장이 이슬로 사라지기 전에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첫 번째 그 변론을 당할 때에는 바울 주변의 여러 동역자들이 바울을 변호해주고 변정해줬습니다. 바울은 죽을 죄를 지지 않았다. 그리고 복음이 무엇이다라고 함께 바울의 편에 서서 변론해주던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변론이 무효하고 2차 변론이 되게 되었을 때 첫 번째 변론을 했던 모든 사람들이 바울 곁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바울 홀로 그 재판 안에 놓여지게 되고 아마 그 재판이 끝났을 때 바울은 이제 형장의 이슬로 순교자로 그 입장이 놓여지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제 자기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알고 있죠. 요한복음이라든지 요한 1, 2, 3서라든지 또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살아남아있던 제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그가 다른 동역자들이 다 먼저 순교당하고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을 요한이 아마 보았겠죠. 이렇게 회람을 해서 보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그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되는 이유는 자기가 예수님을 목격한 마지막 증인으로서 그들에게 남겨야 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과 전혀 다르게 요한복음은 딱 시작을 할 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 메시지를 그 1절 안에 심묘막측하게 요한이 담아두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세기 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릴 대로 흔들려져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 예수를 끝까지 믿어야 할까? 여러분 세례요한도 보십시오. 세례요한도 감옥에 갇혔을 때 정말 당신이 그분입니까? 아니면 오실 일을 또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세례요한조차도 흔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으로 흔들리고 힘들어하는 그 성도들에게 요한이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우리 예수님은 저 로마 황제보다 로마 황제의 권세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이고 하늘아버지가 성부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셔서 세상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통치하고 그 예수가 경배를 받아야 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한은 그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힘들어도 괴로워도 견뎌야 되는 이유, 우리의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저 로마 세력에, 이 세상 세력에 우리가 무너지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모든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모든 그 사람들이 부활하고 난 이후에 마지막 최종적인 결론을 누가 내리냐 그러면 예수님이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요한은 그의 글에 담아서 그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아라. 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해서 추워도 미혹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요한복음에도 있지만 요한 1서와 요한 2서와 요한 3서 가운데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 3서 매일 성경을 통해서 봤지만 요한 3서에 보면 그 장로인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축복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그냥 쓸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이미 우리가 그 새벽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습하셨겠지만 그 당시에는 교회마다, 이 소그룹 교회마다 지도자들이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이 파송하는 순회 전도자가 그 각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면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위협과 그 다음에 타협과 그리스도를 떠나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그들에게 세상적 유익인지를 요한계시록에서 너무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가고 그들과 타협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이 순회 전도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할 때에 이들을 영접을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이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그들의 목숨을 내어놔야 되는 위협을 감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에, 그게 발각이 되었을 때에 그 온 가족들이 함께 순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순회 전도자들이 올 때마다 그 사람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여비를 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시 이들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근데 이 일을 누가 감당한다는 거죠? 가이오라는 사람이 그 역할들을 감당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하는 말이, 내가 내 형제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모든 목숨 내어놓고 진리 안에서 그 사람들을 돌아보는 일보다 더 기쁜 일은 나에게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면, 내 영혼이 잘 될 때 그의 범사가 하나님의 손에서 잘 되어지는 겁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지 않으면, 그 가요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매여있지 않다면 순회 전도자들을 받아들여야 될 이유가 잘 없어져요. 그러나 자기가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영접해서 또 다른 전도의 길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그것보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진리 안에 바로 서 있었기 때문에 그 가이오가 그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오늘 이 글을 쓸 때 요한의 마음과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그 고난과 수난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누구도 바울의 고난과 견줄 수 없을 만큼 죽음의 위기에, 사형 선고받은 고난에 놓였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가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죽는 게 제일 나. 왜냐하면 내가 도무지 못 견디겠어. 복음을 전하는 게 영광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지속적인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말하기를 그는 내 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 그랬어요.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고난을 바울은 자기 몸에 그대로, 예수님이 가셨던 충성된 길을 그는 그대로 걸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던 것처럼 그도 십자가에 직면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고백이 나는 죽는 게 낫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혼이 있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바울 자기를 위해서요. 자기를 바라볼 때는 내가 차라리 이 고난받다가 돌에 맞는 순간에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매를 맞다가 40에 한한 가만 매를 맞다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을 때 풍랑에 빠져서 죽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요?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거니까. 근데 안 죽어지는 거예요. 안 죽어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생존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복음을 드려야 될 사람들 때문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 고난을 견뎌내야 되는 이유는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가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 때문에 생존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적 가치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것 이상입니다. 바울이 이 외에도 감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했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골로새서나 에베소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잘 나와 있지만 감옥에 딱 가셨을 때 바울이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을 냈던 것은 이런 거죠. 아,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들어왔는데 빨리 나가야 또 복음을 전할 것 아닙니까? 어쨌든 내 눈명이 빨리 벗어져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입을 열어서 비밀 대신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그 감옥에 있는 간수들이든지 같이 갇혀있던 죄수들이든지 간에 주님께서 내 입을 열어서 비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고 그들의 마음이 열어질 때에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내가 빨리 나가는 게 아니라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울의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매일 새벽에 큐티를 할 때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잘 묵상해서 우리의 육신에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는 데 집중되어 있진 않습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델이 그런 모델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 먹고 우리가 잘 마시고 잘 입는 것에 집중하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모델도 없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책임질 영역이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구할 영역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영역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것 이외에 다른 것을 구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필요한 것을 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구하느라고 하나님의 것을 구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초점이 나에게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저 흑암의 권세에서 사망에서 권세에서 건져냈는지 관심이 거기에 없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것이 우리의 일상에 있어서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제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한 사람으로 이끌어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바울은 아주 엄중한 분위기로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원문에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내가 아주 엄히 너희에게 명한다라는 것이 대문자로 앞에 가장 먼저 특한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보면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라는 것이 뒤에 이어져 나옵니다. 우리가 이걸 번역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문장의 구조상 이렇게 조금 바뀌어져 있지만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나 명확해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희에게 엄중히 말한다, 이렇게 합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퀴즈. 자, 여러분에게 돌발 퀴즈를 내겠습니다. 여기 보면 2절과 3절과 5절에 가보면 9개의 동사가 등장을 합니다. 동사가 많아요. 아, 짧은 문장이지만 9번의 명령의 동사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뭐냐 그러면 말씀을 전파하라, 그 다음에 항상 힘써라, 그 다음에 경책하라, 경계하라, 권하라, 신중하라, 고난을 받으라, 전도자 일을 하라, 내 직무를 다하라. 9가지의 명령이 등장을 합니다. 생각보다 많죠? 퀴즈입니다. 옆 사람하고 이제 문제를 서로 내보시고 옆 사람이 답을 맞추면 저녁을 여러분이 사주십시오. 이 아홉 가지의 명령문 중에서, 이 아홉 가지의 명령어 중에서 바울은 어디에 가장 중요한 초점을 두었을까요? 아홉 가지 중에서. 자, 여러분 옆 사람하고 한번 지금, 자, 나는 이거다. 정답은 제가 한번 제안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5초를 제가 드리죠. 아홉 가지 중에서. 예, 나는 짝이 없어요. 예, 괜찮습니다. 혼자 하시면 됩니다. 자, 됐습니다. 이제 제가 보여드리죠. 첫 번째 가신 분 있습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하신 분. 괜찮습니다. 네. 예, 마치신 분은 옆에 분에게 밥을 얻어 드시면 됩니다. 제가 사드리기에는 여러분이 너무 많습니다. 두 번째, 항상 힘쓰라. 네. 그 다음에 제가 제안 드릴게요. 신중하라. 신중하라 하신 분, 신중하라. 앞에 우리 자매님 계신데요. 제가 커피 대접하겠습니다. 아홉 가지의 명령어 가운데에 신중하라만이 다른 문법의 형태를 썼습니다. 여덟 개는 모든 명령어가 부정과거 명령이라고 하는 독특한 명령 형태를 썼습니다. 근데 신중하라고 하는 것만이 현재 명령법을 썼어요. 다른 게 안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게 가장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4절입니다. 또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라.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이 많죠. 여기 보면 때가 이르리니 그랬을 때, 이때도 그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여러분, 바른 교훈을 잘 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요즘에는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뭐 내 것도 맞다고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팀 모임이나 조 모임하다가 성경의 어떤 내용으로 조금 이렇게 디베이트가 생기면 좀 더 분위기 봐가지고 좋은 쪽으로 그냥 가는, 분위기 싸해지지 않는, 분위기가 괜찮은 쪽으로 가지는 그런 경우들도 생겨지고, 또 성경을 더 많이 공부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큰 소리에 그 상황이 좌지우지 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진정님들이 가서 그거 아닙니다라고 말하면 마음 상하고, 인정 안 해주면 삐지고,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그 자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둬요. 그 지금 우리 교회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제보들도 들어오고 하지만, 이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개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것을 다른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경우들이라든지, 또는 자기들이 듣고 싶은 내용들의 그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을 지향하고 강조하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은사주의도 그렇고요. 신사도주의 경향도 많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도 하기도 하고, 또 지난번에 제가 주일 전쟁도 말씀드렸지만 왕의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쓸모없는 것들도 우리가 아주 좋은 프로그램인 줄 알고 쫓아가다가 허거득거리기도 하고, 그것은 성경을 자기 사욕을 위해서 해석하는 그런 집단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 왕의 재정을 좋아가지고 추천도 하고 좋아라 그러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그랬는데, 이것은 다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의 진리를 허탄한 이야기로 만든다라는 얘기예요. 그 성경의 진리를 허탄한 이야기, 신화처럼 바꾸어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우리는 비신화하라 그럽니다. 비신화하. 성경에서 기적과 이적 같은 경우를 신화적인 요소로 바꾸어서 이것은 그냥 그렇게 감동을 주고 상징적인 메시지로 우리에게 전하고 주는 것이지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바꿔버리는 비신화화입니다. 어제도 제가 이제 그 신천지 만나서 얘기한 것이 그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달달 외우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제가 당신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안 믿지 않냐 그랬더니 예수님 하나님은 아니죠 그래요. 예수님 하나님이 아니에요. 신천지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 역할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 한 사람인 거지 신천지는 절대 예수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예수님이 무리를 그르셨다라든지 또 오병이어 같은 경우에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같은 경우도 실제로 저는 기독교 방송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는 걸 실제로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를 가지고 왔는데 이미 많은 어른들도 도시락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어린아이가 자기 걸 내놓으니까 어른들도 민망해가지고 자기들이 가져온 도시락을 다 꺼내서 먹고 그 남은 걸 걷어보니까 12바구니에 나왔다. 이 이야기를 어떤 목사님이 오래됐습니다만 그 기독교 방송에서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겁할 노릇이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바꾸어서 신화처럼 바꾸어버리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신중하라는 겁니다. 신중해라. 말씀이 그러한가 아닌가 늘 베리아교의 성도들처럼 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착념하고 묵상하고 바른 교훈에 집착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너무 안 읽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어제 들은 이야기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지금 기독교 서점에서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그래서 물어봤더니 요즘에는 성경을 잘 안 찍는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다 어플리케이션으로 성경을 보고 성경을 사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이제 안 찍어낸다는 거예요. 좀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정말 얼마나 읽으세요? 오늘 말씀 제목이 최고 병기 말씀이잖아요. 저는 성경을 이렇게 딱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내가 전장에 나가야 되는데 성경은 무기고다, 무기고. 그럼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무기 딱 검색을 해보세요. 신묘막적한 무기가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야, 내가 진짜 전쟁 나면 피할 곳이 한 곳도 없구나라는 걸 보게 됩니다. 어디에 있어도 내 존재가 그대로 다 드러나지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좀 섬뜩섬뜩해요. 야, 사탄의 권세도 우리를 저렇게 지켜볼 게 아닌가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무찌르기 위해서 구해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딱 열어서 펼쳐놓고 보면 이 안에 그 마귀의 세력과 이 세상에 대해서 싸워서 그 공격하고 방어하고 하는 모든 무기들이 이 성경 안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왜 두려워하고 왜 염려하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담대해져요. 믿습니까? 요즘에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 아는 만큼 보인다. 성경에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아는 만큼 내 안에 믿음이 성장하고요. 아는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잘 안 가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하나님께로 가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요셉이 형통하다는 것을 우리는 그냥 저 남의 글로 보잖아요. 그럼 내가 요셉과 같이 감옥에 있어도 형통할 수 있을까요?
아마 지금 여러분 우리가 있는 여기 있는 성도들 중에도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계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 여러분 지금 되게 자유하신 분 계시죠? 그게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이게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에서도 자유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한 글도 놓치지 않냐고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어렵다는 거예요. 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다 어렵습니다. 세상에 뭔가 자기가 전문적인 영역에 올라서는 것 치고 안 어려운 게 있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요. 저는 이게 영어를 잘하고 싶은 게 제 소원입니다. 전 제 소원이 영어로 언젠가는 설교 한번 해보는 게 내 소원인데 이거 쉽겠어요? 얼마나 내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그죠? 근데 영어를 잘하시는 분 계시죠, 여기에. 지금 제가 말하면 좀 웃길 수도 있어요. 근데 글을 웃는다 그래서 그분이 그냥 되는 거 아니었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학원 다니고 열심히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된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인지되지 못해서 저절로 된 것 같지만 아니라고요. 그게 되기까지는 많은 애씀과 수고가 있었어요. 때로는 10년의 세월이 들어가기도 했고요. 이게 음악이든 무엇이든 간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내가 눈 뜨고 딱 일어나 봤더니 성경이 다 이해되는 경우는 여러분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창념하지 않고 그냥 되어져가지고 말씀이 이해되는 경우는 여러분 없습니다. 요행을 바라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이 말씀에 대해서 기초부터 들어가줘야 거기에서 누구를 보냐 그러면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봅니다. 물론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걸 선물로 주셨어요. 그거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은혜 받는 것도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말씀 안에 계신 그 하나님, 말씀 안에 숨어 계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듣는 것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십니다. 제가 늘 주례할 때도 어제도 주례했지만 주례할 때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28편을 이야기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 경외한다라는 것은 공경하고 존경하고 두려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문을 보면. 그런데 그 경외한다는 말을 좀 문맥에서 문장을 벗어나서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그분이 원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혼을 할 때, 연애를 할 때 왜 결혼을 합니까?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다라고 내가 내 인생을 드릴 만큼 그 사람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나를 맡기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면 결혼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우리 자매 형제 여러분, 모르면 결혼하면 안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왜 내가 이걸 맡기는지 이게 있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내가 어디를 가야 하고 가지 말아야 되고 뭘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가 그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대로 먹을지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는 것 염려하지 말란 얘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는 그 모든 비밀이 그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에 샬롬을 누리기를 원하고 샬롬,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고 우리는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참 안식이 있습니까? 참된 평안이 있습니까? 세상에는 그러한 참된 안식도 참된 평화도 없어요. 히브리서에 말하기를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안식을 주었더라 그러면 우리는 다른 안식을 기다리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들에게는 안식이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들이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지속적으로 전쟁이고 지속적으로 위협이고 지속적으로 두려움입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 그러면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된 평안, 참된 안식,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을 했는데 이 문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러면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여호수아와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안식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거기에 안식이 있고 거기에 샬롬이 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할 때 그 좌우의 날선 예리한 금과 같은 그 말씀이 우리를 나중에 마지막에는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 결산하게 될 때에 그것을 결산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의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말씀은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이기도 하지만 안식을 주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심판하는 요소로도 소개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불순종의 본을 따르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대로 말씀을 마칠게요.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심정으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바울이 글을 써내려간 여러분 글을 보고 이 글을 보셔야 됩니다. 바울이 써내려간 13편의 편지를 보고 이 글을 보셔야 돼요. 성경을 열어젖히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 모든 무기들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힘들죠? 알죠? 우리 환경이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도록 내버려둬서는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니까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시기를 원하시니까요. 우리가 그 말씀으로 들어가게 될 때 환경을 뛰어넘어서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자유함과 안식과 평안을 줄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같이 드리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또 생각하면서 또 우리에게 준 여러분이 받은 또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환경 가운데 눌리지 않게 하시고 내가 그 말씀 안에서 자유하고 샬롬하고 그 가운데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말씀 안에 창념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글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바보는 항상 결심만 한다. 바보는 항상 결심만 한다. 오늘 주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에 주신 부담들을 결심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일상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을 그렇게 인도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